会参加吗？还是我参加那场没有参加过的事情？我从参加的。시각성형148페이지정도될것입니다요한복음4장23절로24절말씀우리함께읽겠습니다시작아버지께서참되게예배하는자들은영과진리로예배할때가없나니곧이때라아버지께서는자기에게이렇게예배하는자들을찾으십니다하나님은영이시니예배하는자와영과진리로예배하시니라저는오늘본말씀을통해서하나님의관심시리즈다섯번째예배에관해서우리가말씀을나누게될것인데요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지금도신령과진정으로하나님께예배하는자들을그토록찾고계시는하나님하나님께이렇게예배드리는자가없어서슬퍼하시는아버지하나님오늘저희는그사람이저희가되기를원하고그교회가저희교회가되기를원합니다이지역이그런지역이되기를원합니다주님주님께서찾으시는그참예배자저희가되게하여주옵소서오늘말씀가운데주의성령께서함께하여주시길원하고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떤유명한경건한사람이이렇게말을했습니다주침이우리육체를새롭게하듯이예배는우리영혼을새롭게합니다라고말했습니다여러분이잘알고있는로펠러는그의어머니로부터참좋은신앙을선물로받았습니다그의어머니는로펠러에게그가평생로펠러가살아가는가운데꼭지켜야될열가지신앙항목을주었는데그중에하나가무엇이냐면사랑하는아들아너는꼭예배30분전에도착해서예배당맨앞에앉아서목사님의말씀을하나님의말씀으로잘들어라라고엄마가가르쳤습니다로펠러는진짜그렇게살았습니다30분전에와서기도로준비하고하나님의말씀을맨앞좌석에서들었습니다누구도예배드리는방향을보지않고오로지하나님의말씀만앞에서잘듣기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여러분그런데그의로펠러의삶이과연우연이었을까요33세에그는백만달러가되었고43세가됐을때는미국최고의부자가됐고그의나이53세가됐을때는세계최고의부자가됐습니다우연이었을까요저는로펠러의어머니는바로예배의성공자가인생의성공자라고하는사실을잘알고그믿음의유산을아들에게계승시켰다라고저는믿어의심지않습니다오늘우리가함께읽은본문말씀은예수님과사마리아여인의대화입니다어느날예수님께서유대인들이그렇게싫어하는사마리아지역으로갔습니다안그래도예수님이유대인때문에공격을받는데사마리아로간다는것때문에제자들은상당히공경에처했습니다예수님의깊은뜻을몰랐기때문이죠근데예수님께서사마리아가서하신일이있는데그건뭐냐면그지역의한여인을만나기위한이여인이예수그리스도를만나면그지역에수많은영혼들이주님께돌아올거라하시고예수님께서는그여인을찾아갔습니다그여인과대화를합니다그여인이이사마리아성에서예배를드려야됩니까예루살렘성에서예배를드려야됩니까하나님은어디계시고우리가어떻게예배를드려야됩니까라고이렇게거룩한질문을하자예수님께서는그여인에게말씀합니다여기도아니고저기도아니고하나님께서는신령과진정으로예배드리는자들을찾고 하나님은 여기신데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다,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특성과 특권, 그리고 예배의 종류, 예배의 형태와 요소, 그리고 예배의 태도, 예배의 역사적 도착, 그리고 예배 드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이 예배에 대하여 우리는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예배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proskuneo입니다. 이 말은 전하다, 섬기다, 말에 입을 맞추다, 자신을 복종하다, 존경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proskuneo. 그런데 이 프로스키네오가 영어로 예배가 워십인데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워스 가치라는 말과 쉽이라고 하는 신분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합성하면 존경과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과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배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예배란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의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 예배의 특성,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권,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하는 이 예배의 특성의 문제를 보면 여러분, 성령으로 진리로,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에는 뭐라고 하냐면 in spirit, 그 다음에 in tru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곧 성경의 내용과 성경이라고 하는 이 본속 안에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철저히 성경적인 예배,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티안 박사가, 독일의 박사가 전 세계에서 성장하고 굉장히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천개의 교회, 그리고 2만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썼던 기독교의 베스트셀러 책이 있을 때가 있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8가지 질적 특성을 가진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장은 숫자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질적인 숫자적인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주도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 성도들과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성령과 성숙을 경험하겠다고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in spirit, in truth 이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기 24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눈을 뜨고 누가 하나 보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워칭하게서 그냥 보기 위해서 찾는다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랬으면 둘 중에 하나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데 여기서는 예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찾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찾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재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각자 개개인적으로, 만약 가정이 그런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면, 개인이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는 인재의 축복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던,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각자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나의 이 신령을 터치해 주셨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당 앞에 문뿐이죠. 예배 드리고 왔다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특질을 경험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뭐야? 왜 그러지? 왜 그러니? 영과 진리의 예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오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찾는다. 뭡니까? 인재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항상 우리의 기독교의 최고의 권위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중고가 하나님 말씀 성경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와 개인 예배입니다. 이 공동체 예배는 공예배입니다. 그리고 개인 예배는 생활 예배입니다. 이 공동체 예배는, 공예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하신 당신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 특별한 개교회, 그리고 우리 같은 양문리 교회라고 하는 개교회를 세워서 그 속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걸 밝혀서 공동체 예배다, 공예배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고 새벽 예배나 금연철화나 그 다음에 목장 모임이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가정에서 가정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가정공동체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하나의 공예배, 공동체 예배의 범주로 저는 그쪽에 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개인 예배는 뭐냐? 개인 예배는 우리가 공예배 말고 자기 혼자 하나님과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직장에 있던, 집에 있던, 잠을 자던, 아니면 잠을 자지 않고 있던,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던, 활동을 하지 않던 간에 삶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그분 앞에서 말을 조심히 하고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을 조심하고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할 때 주님 이걸 보고 뭐라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런 모든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영적 관계를 맺는 것, 이것도 뭐냐면 예배입니다. 개인 예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각각의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시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 계획하고 있는 거,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남들이 아무리 봐도 남들이 보잖아요. 남들이 보자는데 나 혼자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간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세속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 보면서 주님이 아이고 참 너를 보니 네 삶의 예배는 내가 받을 수 없네. 이게 삶의 예배예요. 생활의 예배. 우리 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삶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고귀한 예배가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삶의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정말 형편없는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공동체 예배와 이 개인 예배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예배는 중요시 여기는데 삶에 가서는 하나님과 전혀 경제 공개를 하잖아요. 50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예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번성번성해. 그럼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공예배 때 그거는 대충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해야 돼. 이거 50점입니다.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이거 50점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성실하고 거룩하게 잘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형태, 예배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접근해서 찾아보면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런 부분을 예배의 요소로 형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면 시편에 나와 있듯이 경배와 찬양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면서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시편 기자는 내가 일곱 번 주를 찬양하리라 하루에 이렇게 말씀을 한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예배 때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의 마음을 슬프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죄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도 예배라는 걸 알고 계세요? 시편 51편에 보면 주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했어요. 통회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그 저기 다윗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짓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죄 때문에 어떻게냐면은 매일 밤마다 자기가 베고 있던 베개가 그 다음에 이불이 매일 눈물에 적셔가고 있어요.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이 기뻐받는 제사는 이런 거랍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때로는 슬픈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 그것도 예배입니다. 말씀 생활도 예배예요.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읽는 거 말씀 생활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했던 기도 중에 했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 이것도 예배입니다.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드린 여러분 리빙스턴이라고 잘 아시죠? 의사인데 그가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딱 그 헌금 바구니를 갖다 놓는다. 어떤 꼬마 한 명이 헌금 바구니에 딱 섰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얘가 장난친다고 얘 리빙스턴 너 지금 예배 시간이야 장난하지 마 아니 저거 가져가 그리고 이야기했는데 리빙스턴이 아니 저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니? 제가 드릴 게 없어서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가 드렸고 하나님 그를 의사로 만들었고 결국 그 의사는 뭐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시아나 그 북미나 이런 데도 크리스천이 많다고 생각하면 큰 억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천이 가장 많은 내륙은 어디냐면 아프리카. 우연이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목자로 아니면 주의 종으로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귀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 감사해서 감사 그 다음에 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다음에 내가 저 생활 속에서 버릇 하나님이 주신 생활의 어떤 우리 경제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고귀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이 있죠. 몸으로 사는데 물질을 드리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는 지갑이 열린 것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간증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율동도 예배고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들이 열심히 악기 치는데 이 악기 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고독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총체적인 이런 예배 형태들이 다 모아져서 예배 드려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공예배잖아요. 공동체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대부분의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예배 안에 이런 형태와 요소들이 있는 게 다 이런 성경의 배경,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렇게 예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예배 때만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분 앞에 드린 것 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음성을 듣고 이러한 생활 예배도 함께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두 가지 다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인스피릿, 인트루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어티튜드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태도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마음, 반응, 복장 시간입니다. 마음은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장난하지 마세요. 건성건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할 때 다른 생각하고 있고 찬양할 때 다른 생각하고 있고 말씀 들을 때 다른 생각하고 있고 결단할 때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좋은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공감적 경청을 하면서 아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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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되어 있고 신약성경에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서로 화답하라고 했어요. 화답하라는 것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하고 그게 어떤 거기 찬양이 좋으면 할렐루야 같이 해줘. 서로 화답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이렇게 영적인 좀 피드백을 서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말하는 예배인 거죠. 아멘 하면서 서로 동의합니다. 아멘 할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이잖아요. 히브리어.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찬양 시간이나 남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아멘 하면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여러분 특별히 좋은 반응 속에 하나가 뭐냐면 거역하지 않는 겁니다. 찬양할 때 무슨 찬양이 저래?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저래? 말씀할 때 무슨 말씀이 저래가 아니라 여러분 거역하는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거역하십니다. 거역하지 마십시오. 좋은 목표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태도 중에 세 번째로 복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싸고 화려한 옷은 입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 집에서 대충 입고 있는 옷 입고 그대로 예배 시간에 오는 것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외모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외모 보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본다는 그 말씀이 두세 번 나오는데 그 어떤 경우냐면 그 사람들이 사람을 뽑을 때 외모를 뽑으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외모만 보지 말아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외모를 안 본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올 때 대충 적당히 여러분이 어떤 남의 결혼식을 간다 아니면 대통령의 어떤 나 어떤 총리의 초청을 받았다 아니면 아주 존경 나를 존경하게 여겨주는 아니면 존귀한 사람의 집에 방문했다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결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올 때 비싼 옷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복장으로 아름답게 몸을 씻고 옷을 정결하게 입고 예쁘게 단장하고 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 태도 중에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겁니다. 로페가를 30분 전에 왔다고 여러분 예배 시간 5분이나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을 경험하십니다. 오자마자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거 따라가려고 이 마음도 추스리기 전에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도 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태도가 거기에 비례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을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 앞에서 조심스럽고 약속도 지키고 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 표현이 뭐냐면 말하는 것도 미안한 거면서 눈도 이상하게 보고 자기 몸도 이상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사람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고 비례한 것입니다. 찬양 드릴 때 큰 소리로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반응과 복장과 시간을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셀폰을 보지 말 것을 위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우리는 역사적 고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고찰 중에 저는 다 보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여러분 형태 변화의 고찰 형태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배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 다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형태의 변화입니다. 형태의 변화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구약 같으면 우리가 들어올 때 뭘 가져와야 돼요? 소나 염소나 이런 것과 동물, 양이나 이런 것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한 장만 있는 건 예배라니.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제사가 신약시대에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왜 주일로 예배를 바뀌었냐? 여러분 주일이 뭡니까?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주일이냐면 주일이 로드스 데이입니다. 주님의 날. 왜 주님의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게 안식일 다음에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적인 변화에 예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그러면은 공동체 예배와 개인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될지 성경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율법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개인 예배였을까요? 공동체 예배였을까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다 한 번만이라도 읽으십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개인 예배, 생활 예배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어디 갔으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아무 장소에서나 아무 그냥 개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책정해 주면서 율법 이후로 그러니까는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뭐냐면 공동체 예배가 절대적으로 될 수 있도록 대세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대적인 대부분의 대세는 뭐였냐면 공동체 예배였습니다. 함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함께 모여서 안식일, 절기 이름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 성령의 오순절이 임하면서 오순절 이후부터 언제까지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에서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만들기 이전에 구호부 시대까지는 어떤 예배였냐면 공동체 예배와 개인 예배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집에 가서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영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이냐? 매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했습니다. 여러분 같다고 했습니다. 같은 책을 매일 했습니다. 이 토스 그런 내용들 보면요, 다 매일 했습니다. 매일 공동체를 들고 매일 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세 암흑시대,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하고 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이 암흑시대는 다시 어떻게 역행을 했냐면은 공동체 예배가 절대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신부들이라든지 성직자들만 하나님과 1대1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를 그렇게 하고 평신도들은 전혀 그런 걸 못하게 하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공동체 예배,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좋긴 했는데 여전히 그러한 예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17세기에 독일에서 드디어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났는데 이 무브먼트가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거 뭐냐면 바로 경건주의. 이 경건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이 내용은 뭐냐면은 공동체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삶은 형편없이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 앞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지금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개인 영성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막 이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동체의 이것은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관련된 책을 한번 읽었구나. 그런데 관련된 사람들의 목회자들의 말에 들었던 사람들 마치 체면에 걸린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만 중요시하고 공동체와의 신앙 관계는 아주 등한시적이는 반쪽짜리 50점짜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증명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빼앗은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 경건운동 그 17세기에 일어났던 법률을 중심으로 경건운동을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저도 하나님과 개인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 예배와 개인 예배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홀로 예배를 드리고 두 가지를 다 잘하기 원하지 치우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천국에서는 개인 예배일까요? 공동체 예배일까요? 둘 다일까요? 천국에서는 공동체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율법 이전에 모세 율법 이전에 개인 생활 예배만 그때만 있었을 뿐 그때 이후부터 천국에까지 우리는 함께 한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의 예배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예배 잘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예배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충 예배 드린 사람과 저 떨어져 살아가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렸던 사람들, 저는 마지막으로 경건하게 예배했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나쁘게 예배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려고. 여러분 먼저 경건하게 예배 드렸던 사람들 보면 엘라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시작에 보면 한나의 남편이기도 하죠. 엘라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라나는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 게 아니라 자기 부인들 온 자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나 혼자 신앙 잘 지키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든 성장하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 참 예배자가 우리 아이인가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엘라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엘라나 집안에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그 집안에서 탄생시켜 주십니다. 우연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과 같다고 그러고 잘못 산 사람들은 뭐냐면 여로보암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의 대표 인물로 여로보암, 정말 훌륭한 인물로서 대표적인 인물로 뭐냐면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다윗은 왜 그렇게 마음에 들어내고 내 마음에 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들고 너무 내 마음에 들고 저 친구는 너무 좋아. 그럼 다윗이 무슨 잘못을 안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잘못한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 여러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예배를 잘 들으면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 알죠? 제가 좋아하는 커피의 본산지. 여러분 이디오피아.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의 한 내시가 국거를 전체로 내시가 있습니다. 이 내시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열심히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수천 킬로미터를 전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실하게 예배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구원의 법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라는 게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최초의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기독교의 숫자 한국 25%라고요? 지금은 뭐 10몇 프로로 내려갔더래요.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기독교의 숫자가 50%입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의 그 열심히 드는 예배를 보고 그를 축복하는 이유, 그 나라를 축복하는 이유.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베레아 성도들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베레아 성도들은 예배를 듣는 뒤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에서 이들을 칭찬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히 받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뭐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베라 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그때 전 지역에 전 도시에 뭐라고 소문이냐면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괜히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들이 교회 전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예배가 됐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안식일만 되면 소, 양, 염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하고 야훼 아도나이 엘로힘 부르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 안식일 딱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하냐면 욕을 한 거야. 남의 물건 뺏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집에 가서 뭐 하냐 그 사람들 매일 게임 안 하는 거예요. 매일 축구 안 하는 거예요. 매일 이 나쁜 생각만 하고 완전히 형편없는 사람, 공부도 안 하고 형편없는 삶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만 되면은 짐승 가져가고 야훼 엘로힘 아도나 이러면서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책망했는데 뭐라냐면 참 재밌더라고요. 나는 니들이 드리는 그 염소, 니들이 드리는 그 소, 니들이 드리는 그 양, 나는 질렸다 질렸어. 그 냄새에 질렸고 너희들 행복 때문에 질렸다. 제발 가져오지 마라. 왜? 어차피 나는 니들의 예배를 안 받으니까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 엄한 경고를 그 뭡니까? 생활에서는 맨날 술을 먹고 담배 피고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욕하고 다른 사람 저주하고 맨날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게 살고 이렇게 살면서 막 예배가 올 때는 마치 경건한 사람처럼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을 뿐, 만약에 짐승병이 겪고 있으면 예배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예배자 마지막 한 명을 이야기해주는 유두고입니다. 유두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사도 바울이 예배를 딱 진행을 하면서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더니 제법 높은데 오픈데 거기에 다락 쪽에 이제 보이는 거죠. 높은데인데 거기 창문에 딱 그렇게 앉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내려와서 이제 말씀을 간절히 삼아서 듣는데 어떤 한 친구가 창 올라가더니 창문 틀에 딱 그렇게 앉아가지고 뭐냐면 아주 이상한 그 마치 뭐 벌레를 씹는 듯한 표정을 하면서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었어요. 누구가. 그런데 이제 한참 이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크게 아멘을 해버렸을까요? 아니면 할렐루야 해버렸을까요? 아니면 예배들은 믿음을 갖다가 아멘! 이제 니가 놀래가지고 어디 가면 밑으로 떨어졌어요. 창 밖으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괜히 그걸 기억하겠을까요?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배를 금방지에 들다가 죽은 사람. 유두고. 그래가지고 죽어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사도바울이 그래서 예배 전문들한테 죽었다 모른 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생명을 돌아왔어. 그런데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어떤 걸 발견했냐면 사도바울이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디모데, 에바브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의 평신도로서 그 교회를 잘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거론한 사람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 집에 문안하라, 누구 집에 문안하라, 누구 집에 문안하라, 허리가 왜 약비아에 문안하라, 빌레모르게 문안하라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등장을 했는가? 그럼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잡혀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 이후로도 그 사람은 그 모양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참 회개를 하고 좀 열심히 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이 이렇게 기록됐어요. 창에 그렇게 앉아 떨어졌다가 죽었다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일하게 쓰임받는 유두고 이런 말이 있을 건데 전혀 그 이후에 유두고는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는 그 모양 그대로 살다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나라에 별걸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합니다. 유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감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